자, 8장 11절까지 할 건데요. 우선 7장 18절부터 7장 25절까지를 빨리 제가 읽어 나가고 8장 1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즉 땅의 흙으로 빚어진 육신은 본능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본성이 있다. 이것 자체를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해놓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신은 여기 육신이라고 번역됐지만 땅의 흙으로 빚어진 육신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 육의 몸으로 입고 사는 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일 뿐 육신조차 하나님의 법을 좋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 놓았다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나는 육신조차도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요한 1서 1장 8절에 돼 있거든요. 요한 1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사람 속에 거하게 되면 아 육신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격을 떠나서 육신은 본능적으로 그 밭갈고 씨뿌리지 아니하면 혹은 밭갈고 씨뿌려놔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 전체 이야기 중에 18절에서 25절 이런 부분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 안에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가 확실히 임하고 나니까 내 육신이라는 그 원래의 성향이 이렇다더라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자기 안에 임했어도 육의 본성은 항상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어떤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육신은 아 나는 나니까 이 정도 열심을 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단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진짜 육의 본성인 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땅의 흙으로 빚어진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게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울이 사울일 때는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도 몰랐어요. 하나님 뜻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육신의 열심으로 살 때는 본인 스스로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해서 진리의 성령은 우선 자기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육의 본성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묘한 섭리예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거든요.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 방법을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의 흙으로 빚어진 몸은 본능적으로 어떤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명분은 하나님 일망정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지요. 25절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몸인데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죄를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뭐 해놨다고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흙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사람을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도 흙의 본성이 있는데 우리 보게 되면 흙의 본성이요. 실제로 흙의 본성 자체는 가시와 엉겅퀴든 채수든 무엇이든 끊임없이 피워내야만이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흙의 유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육은 육의 본성적인 욕심을 내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육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영의 몸을 덧입고 살기 전까지는 마음뿐이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마음뿐이라고 해도 그냥 마음만 하고 육신의 행위는 아니느냐 했어요. 했는데도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했을 뿐이야 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우리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남이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뭘 수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주관과 객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열심히 낸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바울이 열심히 낸 거예요. 바울의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도 남이 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열심히 있지요. 없어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있지만 우리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라도 듣고 이런 환경에서 버티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나는 너무 좋아서 이런 표현도 본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다 은혜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8장 1절 가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것 자체는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율법일 때는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고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도 분명 변화는 됐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보면서 때로는 자기도 뭐 했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 비하를 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데도 내 삶은 왜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내 스스로 변화가 무지 크게 느껴져서 내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 법인데 육신은 뭘 섬긴다고 말해요. 죄를 섬길 때 그걸 자랑스러워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셋째 하늘 낙원까지 가서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여전히 그 세계를 모를 때와 별 차이가 없더라.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자랑할 만한 차이는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바울 스스로요. 그럼 자기 스스로 자학하고 비하할 수 있는데 바울이 자학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땅의 흙으로 죄의 그 본성을 육신의 속에 심어두어서 어쩔 수가 없대. 이런 표현을 지금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쓰고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전해진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알아들은 사람은 정죄할 수 없대.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모여놨기 때문에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은혜의 믿음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나는 이래서 구원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본질적인 표현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뭐하게 만들어서요? 믿게 해주셔서 이런 표현을 정확히 써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했을 때 이 믿음의 어떤 동사라겠지요? 사역 동사. 믿게 해 주심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면 내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들 그게 진짜 있다 없다의 결과는 아니에요. 내가 확신해도 없을 수가 있고 내가 확신을 안 해도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세계가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느껴지고 믿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만약 그래서 그런 세계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지요. 바울 표현처럼요. 없는 세계를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는 이런 우리들의 현 주소가 참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표현들을 바울이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만약에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쳤고 나는 이 미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지요. 그러면 구원의 메시지가 오게 되면 우선 본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야 돼요. 죄인이라는 이런 말은 하나님의 뜻 모르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완성을 시켜놓지 아니했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구원이라는 소주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도 세 단계의 단어예요. 소주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고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선은요. 그러면 고치다라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고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거든요. 완전하면 뭘 필요가 없어요? 고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흙의 몸으로 빚은 몸은 영의 몸이 있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치다라는 단어가 구원의 시작의 첫 번째 의미거든요. 그러면 고치고 뭐 하겠어요?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자의 의도대로 뭐하게 돼요? 완전하게 되지요. 고쳤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웠으니까 채워줬고 완전히 있다는 말이죠.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완전하게 만들고 난 뒤에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되지요. 이게 소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보존하다. 그러면 어디서 보존하겠어요? 새 잔을 낙원에서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그 삶 그 자체로 계속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자기의 뭘 느끼는 거예요? 죄인됨.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구원이라는 시작이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몸은 여전히 뭐고요? 죄법을 섬기고요. 그런 것들을 계시록에서는 메수라나마 중천에 있다.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만 메수라나마라고 돼 있는데 그건 중천이라는 말이거든요. 마음은 하늘인데 몸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땅의 것을 좇고 있는 본능적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처녀나 미련한 다섯처녀나 졸기는 뭐라고요? 매 한 가지다. 졸기는 하지만 다른 게 있다겠죠. 기름 그릇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따로 받고 있었다. 이것만 다르지요.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이라는 것이 성령의 법이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임한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 보면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죄는 하나님의 뜻 모르는 그릇된 열심이고 사망은 뭐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에서 우리를 멋있겠다고요? 해방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저것 좀 도와주시고 말을 하지만 끝까지 그것만 도와달라고 고집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없어야만 구원과 계속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면 그걸 고집할 수는 없거든요. 힘들면 힘든다고 하나님께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고집할 수는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어떤 책 그 표지에서 봤던 게 있는데 장애인이 정상인처럼 열심히 열심히 달리고 살려고 했을 때 그 장애인 엄마가 장애인 그 자녀한테 애야 굳이 장애를 입지하는 사람과 똑같이 달릴 필요는 없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두 달란트면 몇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두 달란트면 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면 다섯 달도 남기면 되고요. 나는 두 달란트밖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다섯 달란트 남기는 사람만큼 남기려고 하면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만큼.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만큼인데 내 역량 이상을 하려는 것도 이게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달란트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판별할 수 있고 환전 가치가 있는 걸 달란트라고 말하는데 달란트는요, 하나님 앞 은혜의 달란트는 세상적으로 환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달란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요한 1서에서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뜻 모르는 열심과 욕심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남과 결코 모으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만큼만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때 해는 지고 갈 길은 멀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에서는 해가 지면 질 때까지만 머무면 되는 거예요. 걸으면 돼요. 거기까지만 걸으면 돼. 갈 길은 머는데 해는 진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조건만큼만 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 원래 뭘 하고 싶었다고요? 세상적으로요.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는 안 돼. 재료만 준비해. 보세요. 재료 준비해놓고 안 짓는 게 쉽겠어요? 짓는 게 쉽겠어요? 어떻게 보게 되느냐? 짓는 게 쉬워요. 자기 스스로 자긍할 수도 있고 남에게 빚도 나고요. 그런데 준비만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준비만 해. 이것을 원하실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노아가 100년 동안, 120년 써있지만 실제로는 500세에 성경으로 보게 되면 5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언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600세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100년 진 것이지 하나님 몇 년 감추게 진 거예요? 20년 감추게 된 것이지요. 100년 동안 비도 안 오고 구름 한 점 없는데 그것도 바닷가에서 짓는 게 아니고 어디서 짓는 거예요? 산후에서 지을 때 남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참으로 그 쓸모없는 짓을 한다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 입장에는 도움도 안 되고 저 쓸모없는 짓을 왜 저 시간에 땅을 파거나 저 시간에 알바를 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도 힘들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남들이 모으면 안 돼요. 말과 알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것도 없고 주 안에서만 자랑으로 여겨야 살아야 되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환정 가치가 있는 신앙, 유물론적 신앙만 신앙인 줄 아는데 진짜 신앙은 유물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신앙의 가치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보세요. 3절이에요. 율법은 이 육신을 입고는 다 행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게 만들었다라는 게 하나님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육신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런 부분들은 이 땅에서는 무엇만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법인데 육신은요 진짜 하나님이 이끄신 만큼 안 되네요. 이 고백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남보다 더 하겠지요.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 함께 계신 하나님 은혜로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고 바울은 표현을 해요.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가 어떤 목사 못지않게 성경만큼은 열심히 보고 좀 알아요. 그런데 굳이 말하면 내가 남보다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지요? 아,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말이거든요. 뭐 신방을 다니기를 하겠어요. 뭐 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들붓기를 해요. 뭐예요? 성경을 남보면 뭐라는 거예요? 하루를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나한테 성경 보고 교회 와서 잠시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웃기는 표현이지만 킬링타임이에요. 그렇게라도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하루 24시간을 보내기 힘드니까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남들이 보면 아주 거룩하게 말할지 몰라도 저는 거룩하게 말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뭐 너무너무 막 성경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 보지 않으면 하루를 보낼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없어요. 물론 친구들이 찾아오면 적당히 또 밖에 나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근데 육신이 입고 오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육신의 성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면 우리하고 다르지요. 받는다라는 말, 예수님은 나자마자 혼자 엄마 도움 안 받고 자기 스스로 그 젖병에 우유 먹고 똥을 좀 안 가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똑같았겠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시더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랑스러워진 것이지 맨 처음에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조금은 뭐라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똥을 그 뭐 아무튼 뭐 그러기도 했겠지요. 이것이지만 그냥 뭐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죄를 정했다, 이 카타크리노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 땅의 소욕, 하나님 말씀으로는 열심을 좇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는 뭐겠어요? 율법적인 행위를 다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뭐만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이 육신은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육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다 살 수가 없네?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양심이고 양심을 문자와 객관화시킨 것이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양심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대로 다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양심대로 다 살지 못하면서 항상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깨름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양심대로 못 살아도 함부로 남의 양심대로 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 뭘 해서는 안 돼요.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겠지. 그렇지만 최소한 남을 너무 직관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수구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없을 때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요. 해서 육신은 율법의 요구, 양심의 요구대로 다 살 수 없고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조금 남보다 양심대로 사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근거로 타인을 벌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죄의 파운 어디서 나온다고요? 율법에서 나온다고잖아요. 자기가 남보다 조금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덜 양심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십자포화를 써놓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 은혜와 감사로 스스로 여기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뭘로 쓰기 위해서요? 힘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이거든요. 신앙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비록 양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양심은 최소한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남도 좋아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서 남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남이 좋아하는 건 상황에 따라 내가 양보해야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나를 드러내고 남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5절 보시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눈에 보이는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챙기는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란 남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도 사망의 종류에 속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안다겠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겠지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이 저 사람 신앙 좋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과 일치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일치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남이 알아주기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했듯이 사람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너한테 상 주는 걸 벌써 먹였다고 말해요. 끝났다. 사람에게 받았으므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는 상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이야. 이런 표현인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명이라는 건 조회라는 건 생애라고 표현했지요. 삶의 의미를 본인 스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면 말씀을 내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똑같은 환경이지만 말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삶의 누림이 커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보세요. 없는 것 바라보기보다는 있는 것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걸을 수 있는 건강을 행복하게 여기지 나한테 없는 거 예를 들면 나한테 무엇이 없고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 것 도와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주어도 그 정도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제 쭉쭉 하고 8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육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 모르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거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이 내 영 이렇게 표현했을 때 바울이 말했지요. 제가 설명을 했고요. 바울이 가르친 교훈과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정 이런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의 심정이 너희 안에 거하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하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로 돌아가요. 거하면 나를 자긍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뿐이에요.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과 심정이 있으면 육신이 있지 않다. 이 육신이랑 남한테 자랑할 만한 근거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표현이거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 그 심정에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은 성부의 영이고, 성부의 영은 아직 나한테 생각으로는 와 있지만 전부 내 것, 체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내 속에 체화된 영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신랑에 의하여 단장되어진 신부, 그러면 완벽히 나를 이끌어가는 내 정신적인 지주, 내 삶의 근간, 이것을 신앙용어로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한테 주어진 그리스도, 나를 어떤 형편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나를 구원하는 거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고쳐야 될 부분, 조금씩 고쳐야 할 부분을 고쳐나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존하실 나를 마음속으로 간직한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꿈꾸는 그리스도, 나한테 있는 그리스도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인식하고 조금씩은 시정해 나가려고 애쓰고 언젠가는 내가 마음속에 꿈꾸던 그 모든 세상적으로 이상적인 사고가 현실이 되는 육의 몸 대신에 영혼을 입고 사는 그 세계가 뭐라는 거예요? 보존하는 세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굳이 말하면요. 내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에요. 나의 신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이끄는 내 삶의 주제 같은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아 몸은 본능적으로 사망의 몸이구나 이렇게 아랜다는 말이거든요. 몸은 본능적으로 모른다고요? 욕심을 추구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을 추구하고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영은 의, 그러면 의는 무엇으로 주어지는 거라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했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확립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은 표현만 다른지 같은 표현이에요. 굳이 말하면 영, 복음, 은혜로 주어진 믿음, 같은 말의 다른 표현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은,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게 살았다라는 이런 말 자체는 하나님이 주어진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이제는 너희들이 추구하고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해서 여기 11절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표현은요 10절과 11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에 나온 가지였어요. 아들이었어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혼인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혼인시키려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불렀다고 말하지요. 혼인한다는 말은 그 참된 가지인 생명나무에 우리를 모였다는 거예요. 접붙였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접붙여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본체에서 나오는 진리의 성이 가지에게도 보여요. 오게 되지요. 가지에게도 오게 되지만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가지의 성향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예수를 육의 몸에서 어떤 몸으로 바꿔요? 영의 몸으로 바꿔요. 이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전후에 말했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신고 어떤 몸으로 산다고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면 예수와 연합된 존재를 세례받았다고도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났으면 반드시 우리 부도란 살아난다는 건 우리 또한 영의 몸을 입고 예수와 함께 그 셋째 하늘에서 살게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죽을 몸, 육의 몸 대신에 영의 몸을 덧입고 산다. 너희들은 혼도 어떤 혼이 되는 거예요? 혼이요? 영화된지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걸 좇고 사는 사람들은 영의 몸은 있지만 혼이 영화됐어요. 혼이 계속 혼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혼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물질 세계 가치관을 여전히 그 세계에서도 추구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물질 세계 속에서 영적인 걸 추구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갈등 구조가 심한데 그 세계에서는 반대로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게 둘째 사망이고 지옥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